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성경을 펴서 확인하면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이름이니 내가 닫는 문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라.
내가 내 말씀을 지켰은 줄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름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 모든 것을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에 기록하라.
다 함께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남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많이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견고해지며 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신앙이 성숙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한국에서 조성희 감독이 만든 늑대인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대단한 영화는 아닌 것 같고 괜찮은 영화입니다. 네, 그 영화의 주인공이 송중기와 박보영이죠. 그런데 이야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송중기라고 하는 그 친구가 늑대인간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네, 유전자 늑대와 인간의 분위기는 잘못된 권리에서 그 늑대인간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람인데 화가 나면 늑대로 변하는 이런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그 동네에 그 몸 요양차원 박보영이라고 하는 이 소녀를 만나서 이 늑대 인간이 점점 인간다워져 가는 내용이에요. 네, 아주 늑대처럼 먹는 것도 늑대처럼 짐승처럼 말하는 거나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늑대처럼 됐다가 이 박보영이라고 하는 소녀를 만나서 인간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항상 그렇듯이 영화에 그 기분 변화 생기죠. 박보영이가 어쩔 수 없이 떠나게 그 동네를 떠나게 되면서 편지를 하나 써주고 나중에 그 쪽지가 이렇게 나중에 영화의 끝에 발견되죠. 근데 영화 중간에는 그 쪽지가 뭐였는지는 모르는데 무슨 쪽지를 하나 그 송중기 늑대인간에게 주었는데 그 쪽지의 내용이 뭐냐면 기다려 난 꼭 돌아올게. 이 글을 받았던 송중기 늑대인간이 수십 년이 지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다려 나 꼭 돌아올게. 꼭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 박보영의 그 편지 때문에 끝까지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돼서 와보니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사람들하고 했던 많은 약속들 있죠? 부모하고 했던 약속, 또 결혼할 때 약속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했을 텐데 그 약속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직면해도 아니면 나에게 불이익이 나에게 찾아오고 엄청난 나의 삶에 큰 피해가 와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빌라텔비아 이 교회는 끝까지 자기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분명한 교회로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가, 이제 제가 여섯 번째 교회라고 했는데 일곱 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딥니까? 사마나 교회하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식물과 피역 공업, 특별히 이 포도주로 아주 유명한 도시여서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포도주에 걸맞게 여기에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 이름이 뭐냐면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신인데 이 신의 이름이 뭐냐면 술의 신, 식물의 신이에요. 아주 주신으로 이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 숭배도 있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죠. 부유한 도시죠. 포도주도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와 사치와 도덕적으로 물란한 삶을 살고 있는 동네가 이 동네였어요. 그런데다가 유태인들이 이곳에 많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름이 여기에 지금 터키의 오늘날의 이름이 뭐냐면 알라세히르라고 하는 도시인데 아마 이름이 약간 그 모슬렘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알라세히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시 라고 이름을 지어준 걸 봐서도 이 지역은 보통 신앙의 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신앙의 절개를 시켰던 아름다운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빌라델비아 이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신앙이라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의 교육적인 삶의 여러 다양한 그 피해를 보는데 교육적인 피해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신앙을 이 지역에서 신앙을 한다는 자체가 작은 능력을 소유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많은 피해를 봐야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교육을 잘 안 시켜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 활동을 잘 못하게 해요. 실상은 능력이 많고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작은 능력밖에 소유할 수 없었던 참 뼈아픈 성도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만큼은 그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 못지않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아름다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1932년까지 그 도시가 기독교 도시로 존재했던 거예요. 다른 도시들은 굉장히 빨리 폐허되는 반면에 1932년까지 기독교 도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터키는 0.2%라고 하는 기독교인만 남아있죠. 뼈아픈 현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이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문제는 신앙의 본질과 말씀의 순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능력을 주었을 때 능히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떨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장차와 세상에 나라 땅에 관한 자처 시험할 때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과 10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이 뭐냐면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울 수 있는 겁니다.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많은 다독을 했느냐? 정독을 했느냐? 통독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많이 배워가고 있느냐? 또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그리고 내가 교회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됐느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눈여겨보고 주님이 포커스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에센스는 뭐냐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걸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자기들에게 피해가 있고 자기들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작은 능력을 8절에 보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랬잖아요. 작은 능력. 이를 영어 보니까 little로 됐습니다. little 작은 능력. 그런데 이 작은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게 그 사람이 그냥 못 배워서 그 다음에 능력이 없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가문이 안 좋아서 아니면 인맥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작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그 하나 이유로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엄청난 사회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서론에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너 예수 믿지? 근데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동업을 하고 그래서 서로 연대 관계에서 잘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는 안 돼. 그 중에 이제 유태인들이 자칭 사단의 회라고 하는 유태인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육시키거나 사회적인 진출을 시켜주거나 출세나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인 혜택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과 결탁이 돼가지고 완전히 봉쇄를 고립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기들이 뭐 재능이 없어서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능력을 작게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질도 조금만 줬어요. 하나님 교육도 남들은 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는데 교육도 잘 못 받았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영어도 잘하는데 영어도 잘 못해요. 남들은 그렇게 건강한데 건강하지도 못해요. 남들은 그렇게 인맥도 좋은데 인맥이 없어요. 남들은 다 일곱 번만 걸치면 대통령까지 연결이 된다는데 난 70번을 연결해도 겨우 동네 이장 정도밖에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남들은 다 그렇게 타고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리더십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야. 이런 어떤 작은 능력만 소유하고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쉽게는 쉬운 어떤 배경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했죠. 달란트 비유에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그 다음에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게 마치 한 달란트처럼 받은 것 같은 그런 성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은사. 남들은 다 좋은 은사가 있어. 남들은 보니까 말 잘하는 은사도 있고, 언어의 은사도 있고, 무슨 예언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다 좋은 은사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 은사는 뭐야? 라고 나 찾아보면은 내 은사가 뭔지 나도 몰라서 다른 사람이 억지로 은사를 찾아주면 아, 내가 그런 거라도 있나요? 이럴 정도로 은사도 빈약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아주 작은 달란트만 소유하고 있었던 마치 그러고 있는 현 주소의 모습이 그런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제가 가끔 자주 인용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원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벌 좋고 가문 좋고 잘 배우고 잘난 사람들은 안 쓰고 이렇게 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쓴다.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도 쓸 수 있다고 봤는데 근데 능력이 좋고 감도 좋고 학벌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리고 말씀도 너무나 잘 순종해요. 그리고 교회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영혼들 너무 잘. 그럼 더 크게 쓰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공부를 못했어요. 인맥도 안 좋아요. 언어도 잘 못해요.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건강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들어서도 더 예수적인 능력이 많고 언어도 잘하고 아주 모든 걸 갖췄는데도 예수님 안 사랑하고 예? 그 다음에 영혼들 안 사랑하고 말씀도 안 사랑하고 신앙에 관심도 없고 그런데 능력은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쓴 게 아니라 설령 못 배웠고 가난하고 없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준비되고 능력도 갖추면서 주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더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도 우리는 함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는 말씀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면 특별히 이민교회가 교회에 가면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한국의 어떤 한국 사람들의 어떤 같은 어떤 정서를 해서 이렇게 해소할 수 있다. 여러분 교회가 정서를 해소하는 곳입니까? 그 다음에 무슨 사회 소셜 네트워크를 만드는 집단입니까? 교회가 예? 무슨 사회에 대하여 그냥 그 본질 자체를 잃어버리고 사회에 대하여 그 우리가 물론 사회에 대한 어떤 많은 관심과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은 신앙의 본질은 완전히 빠져 있고 영적인 것은 빠져 있고 말씀이 빠져져 있는데 아주 빠져 있는데 뭐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회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구축한다고 그게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제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교회는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주님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기뻐하시고 우리 개개인들도 기뻐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무슨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어떤 집단이요. 예? 또 교회 가면 뭔가 평안한 것 같아서 여러분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이 포커스를 두고 지켜보고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교회들이 그걸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정치 집단 어디 한국에서는 어떤 교회 큰 교회 있잖아요. 대형 교회 몇만 명 모였잖아요. 그럼 갑자기 선거 때가 닥치면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요. 왜 그럴까요? 그럼 갑자기 막 주차장에서 봉사인데 왜 그럴까요? 평화표를 이건 아니야. 자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알아야 될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관계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 준비 시작.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멸절에게 주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라. 자 8절 10절에 보니까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그냥 힘들면 고생하고 그냥 안 하고 싶고 했지만은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나는 변하지 않았다는데 갑자기 9절 말씀이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 몇몇의 그 유대인들이 네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여기 남편들 진짜 공감하면 아멘 하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아내가 잘 순종하고 말을 잘 들어주면 아내가 사랑스럽습니까? 안 사랑스럽습니까?
아멘.
김정 목사님 대답하세요. 사랑스럽죠. 저기 데이트 형제님 아내가 여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사랑스러워요.
아멘.
아멘이죠. 자 우리 앞으로 저기 남편들 총각들 학생들도 있고 어린들 예찬이부터 선비도 잘 들어봐. 너희들이 결혼했는데 부인이 네 여보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말을 잘 들어. 여러분 사랑스러울까 성격 안 사랑스러울까?
아멘.
성격 말해봐. 자 그럼 반대로 말해볼까? 성규가 결혼했는데 아내가 여보 이것 좀 해주겠어요? 네가 하세요! 여보 이것 좀 해주겠어요? 안 해! 그러면서 여보 이것 좀 해줘! 안 하면 됩니까? 싫어! 자 이러면 성규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안 좋을까? 사랑스러울까 안 사랑스러울까? 안 사랑스러울까? 얘들도 다 하는 거야. 얘들도 다 하는 거야.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주세요. 여러분 막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막 그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까 막 그렇게 여러분 지혜를 많이 받아요. 간단해요. 성경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곧 닥친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왜 자꾸 그 유대인이 나올 때 사단의 회로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부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그제 어제 이렇게 품식하면서 우리 아내랑 복음서를 좀 같이 읽었어요. 여기서 복음서를 펴놓고 마태복음 좀 한 장씩 통독하고 그러고 그냥 여러분들 개개인들에서 이름 다 불러갔어요. 이름 다 불러가면서 여러분 좋은 일 생기면 제가 기도해서 불러줘요. 기도하고 빅토리아에서 기도하고 사방들이 기도하고 다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해서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 사단의 회 유대인들의 복음서에 계속 등장하는 끝에 부분이 뭐냐면은 빌라도는 예수님 나중에 그렇게 했었어요. 야 나는 이 너희들이 말하는 이 예수에 대해서 아무 죄를 찾지를 못하겠다. 나 아무 죄를 찾지 못하겠는데 왜 죽이라고 하느냐. 나 안 죽이고 싶다니까. 그러니까는 심지어 그 부인까지, 빌라도 부인까지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괴롭혀드라는 거예요. 괴로운 게 뭐냐면은 아 저분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죽이려고 하니까는 저분이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 빌라도 남편에게 여보 저희는 저 사람은 의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 죽이면 안 될 것 같다고. 심지어 부인의 너무 막 이야기. 그러니까 빌라도가 안 죽이고 싶은데 이 예수님을 죽이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오라고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는 그냥 알아서 니들이 하라고 하고 빌라도는 딱 손을 씻어버렸잖아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잘못 없다! 또 손을 딱 씻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습니다. 라고 이렱게 무식하고 무서운 말을 뱉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돼버렸죠. 그 유대인들이 그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저기 예수님 공생의 사역 때부터 계속 방해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고 그 이후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계속 방해를 했는데 누가 방해했냐면은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은 뒤에서 리모컨을 가지고 조종한 존재가 아니면 사탄이었다 이 말이죠. 그들이 유대인들 뒤에서 충동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네 앞에 와서 절하게 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의 전개를 지키니까 유대인들 중에 얘네들은 이렇게 죽이고 순교시키고 이렇게 핍박을 해도 왜 저들은 신앙을 안 버리고 끝까지 저 신앙을 지킬까? 그러면서 점점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의문을 갖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 아니야? 진짜 그리스도 아니었어 혹시? 만약에 그가 그리스도였으면 우리는 큰일 날 일인데.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몇 사람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니네들이 믿는 그 예수가 진짜 맞더라 하고 그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되는, 무릎을 꿇어버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지켰던 빌라델비아 그 성도들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에이! 뭐 예수 믿으면 뭐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예수 믿는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 언젠가 그들도 저기 나도 네가 믿는 그 예수님 좀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와, 역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항상 제가 자주 여러분들이 말씀한 말씀 있죠. 요한복음 14장 21절. 학생 때 외웠어요. 우리 청소년들 학생 때 외웠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의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줄 것이다. 근데 오늘 보면 말씀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절개를 짓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요, 제가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그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정확히 영적 원리를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저 언제 사랑했습니까? 제발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랑받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이 받을 축복은 엄청나죠. 그 엄청난 축복이 뭐냐면은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10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오는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하리라.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은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 아니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보호하심의 축복을 함께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인 거죠. 내가 너를 지켜, 내가 너를 지켜 뭐랬습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죄 때문이든 아니면 죄가 아니고 그냥 훈련을 시키는 차원이나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다 우리 개개인들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 시험하는 중에 특별히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을 줄 때도 있습니다. 고난. 정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내 인간의 힘으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나는 아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시험을 때를 경험하게 되는데 말씀에 너무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그 고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딱 읽고 보면서 영적인 희열이 저기 깊은 곳에서 막 이런 막 영적인 놀라운 어떤 희열이 이게 올라온 것을 경험했는데 왜냐하면 감격이죠. 감동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아파가지고 병원에 돈을 많이 소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은행에다 뭐 주식이냐 아니면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평생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간관계에서 불협화음을 일으켜서 큰 인간관계 때문에 큰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고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게 뭐냐면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없어. 그리고 배운 것도 별로 없어. 능력도 별로 없어. 언어도 잘 못해. 그런데 주님 너무나 사랑해. 말씀 너무나 사랑해.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면 그 사람을 하여금 물질의 손해를 안 보도록 보호해주시는 아프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면 일도 못하고 그 다음에 서럽잖아요.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는 자녀들을 하는 내가 자녀들에 대하여 그렇게 막 뭐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시켜주고 또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지켜주시는 이 지켜주심의 이 보호하심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이 고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때는 엄청난 고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이렇게 올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여기서는 해석을 할 거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피하게 해주겠다,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부분인데 아예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저기 시험과 고난이 만약에 사탄으로부터 만약에 사탄이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막 이렇게 어떤 고난과 시험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끼노 가만히 있어라. 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데 내가 쟤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감히 네가 내 사랑하는 자를 건드려오게 가만히 있어. 사탄을 딱 걸면 사탄이 아이 좀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알았어요. 언제까지 내가 하랄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가 안 죽고 살고 있는 거요. 사고도 안 나고. 네? 그리고 여기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이민생하고 나 뭐 먹고 살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가만히 봐보세요. 다 지금 먹고 살잖아요. 제가 보니까 윤기들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보호해주겠다.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만약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그 시험이 올 때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해법도 주시겠다. 그래서 그것을 잘 면하고 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주겠다. 그런 얼마나 축복이에요. 고난의 때가 와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해법도 주시니 얼마나 좋습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힘드세요? 아들 때문에 힘드세요? 직장 때문에 힘드세요? 언어 때문에 힘드세요? 기뻐하세요. 주님이 다 해법 제시해 줄 겁니다. 아멘. 극복하게 해주실 겁니다. 아멘. 막아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타이타닉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타이타닉 그 영화에 보면 저는 그때 그거 보면서 그 눈물이 쑥 나는데요. 거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혼자 막 둘이 타면 같이 죽는데 혼자 타면 살 수 있는 거기다가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거기다가 탁 올려놓고 자기는 그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얼어서 그 장면을 딱 봤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지킨다는 게 저런 의미구나.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이런 의미. 우리 어린이들, 남북의 그 황제 핑계 나라요? 네. 네? 그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그 자기 그 마누라가 아기를 놔줬으니까 가서 먹이 구해올 때까지 그 비바람 거기에 그냥 자기 새끼를 끝까지 지키는 황제 펭귄. 만약에 그 펭귄들이 에이씨 못해먹겠다고 다 포기했으면 지구상에 황제 펭귄은 없죠. 근데 왜 황제 펭귄이 존재하냐면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끝까지 지키는 바로 이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준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지키심에 대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21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바로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보호하시며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았듯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여러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데 내가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데 내가 말씀을 큐티를 하지 않는데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삶 속에서 순간순간 말씀의 원리가 깨달아졌어요? 생각이 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나게 할 거라고 해서 이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사역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펼치는 사역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예수님이 말하는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은 뭐냐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냐면 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아요. 아니 태어나가지고 창세기 요한계시록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항상 어디만 읽고 항상 아 그냥 외로우면 어디 읽고 힘들어도 어디 읽고 항상 거기만 읽고 그러니까 거기만 읽으니까 그 사람이 아주 편협적이야.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읽으면 신유에 대한 것도 정리가 되고 방언에 관한 것도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그리고 생명력 있는 것도 다 정리가 되고 그 다 정리, 교회에 관한 것도 정리가 돼요. 근데 꼭 한 부분만 집중해서 본 사람들이냐면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것밖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제발 읽고 큐티도 하고 또 구원 같은 성경 공부하면 성경 공부하고 이래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직면했어. 그럼 어떡하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 읽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뿅 줍니다. 뿅 줍니다. 아, 염려,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염려를 다 맡기라. 어? 알겠습니다. 아, 그러시고,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줍니다. 인간관계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성경은요, 모든 분야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지키심의 축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풍성하게 읽으시고 또 성경 대자가 강좌가 열렸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다. 또 목장 모임에 참여해서 그걸부터 목장 모임이 이제 나누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설교가 이게 어떻게 자기 삶에 적용되는지 함께 나눌때 같이 나눠서 아, 저 사람 말씀을 저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도 함께 나누십니다.